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1장서부터 지금 구약의 것들, 즉 구약의 것이라면 예표 수준에서 다 세상 수준이죠. 그런 것들과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오직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소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그 구약적인 것은 그 예수님과 그분이 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약적인 그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표를 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게 참 소망을 둬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인간들이 저절로 이 세상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손에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초점이 천국을 향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이제 그렇게 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4장까지 보았듯이 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즉그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들어갔지만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예표 수준이죠. 왜? 가나안 땅이 참 약속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에서의 이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 지금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못 들어갔다는 이 내용이. 그러나 어떻게 하여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또 반대쪽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약속의 땅, 참 안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그 광야의 삶 같이 지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사느냐. 지금 이런 그 구약에서의 모습과 지금 저희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3장과 4장에서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순종 못 안하여 못 들어갔으니 너희들도 지금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저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저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 두렵냐 하면 우리들도 구약 백성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순종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이렇게 자신감을 내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도 마찬가지고 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는데 참 우리 믿음이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구약 백성들이 한 그런 죄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비교할 때 뭐 좀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끔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결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려고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안 주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 못 되고 복음이 오히려 부담을 주고 오히려 두렵게 만드는 그런 것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못 들어간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는데 믿질 않고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반대로 믿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을 보면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진짜 간단하게 종합을 하면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믿는 거냐 이 말이죠.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섹션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예요. 뭐 딴 얘기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들 통해서도 결국 이 대제사장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같이 광야 생활을 그분께서 직접 살아주시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이제 그 예수님과 연합된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한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은혜가 아니면 참으로 믿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가 압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구원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한 적도 없고 아주 자기가 교만해서 그 진리를 누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 평가할 때는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였죠. 그러나 조금만 솔직하면 자기는 영원히 죽을 만한 죽어야만 마땅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거다. 이걸 딱 믿게끔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얘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한테는 다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바보같이 들립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완전하게 한게 내가 한 걸로 인정해주는. 왜 바보같이 들리냐? 죄인은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자기가 전혀 드러날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보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직접 한 일들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이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단번에 드리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하게 씻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즉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오늘도 내가 뭐 어떻게 살았는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물론 자기를 살펴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또 예수님을 소망하고 붙잡고 믿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하루 또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또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가는 것을 굉장히 안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결국 예수님.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오직 예수님. 근데 은혜가 그렇게 우리로 그렇게 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1장서부터 모든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의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월등히 우월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모양으로 되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분을 믿고 이분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이분과 연합이 되어 이분께서 이미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들어갔고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이제 이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면서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지금 그 하나님 안식에 도착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사는 삶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뭐 하나님은 좀 멀리 계시고 나는 나대로 그냥 뭐가 안 되는 그런 삶같이 자꾸 느껴지고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또, 오늘도 뭐 잘한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영원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들어갔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는 5장서부터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0절까지 말씀하시고 11절에 잠깐 다른 얘기 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6절 마지막 부분과 7장, 6장, 7장 해서 사실 10장까지 지금 계속 그 예수님을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다. 큰 대제사장이라, 이 그 타이틀은 오직 예수님한테만 적용된 것입니다. 뭐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큰 대제사장이라 이런 말은 오직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에 배운 그 내용에서 보면 이분이 승천하신 분입니다. 승천을 하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 또 이 세상에 속한 대제사장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눈에 보이고 대제사장의 직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 잘못된 종교에서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뭐 대제사장이나 된 것 같이, 즉 백성들을 그 사람이 뭐 인도를 하는 것 같이, 아 이런 사기극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쫓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죄인들이. 그러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됩니다. 왜? 천국과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 천국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천국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4장 16절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은혜의 보좌는 더 이상 예표 수준, 즉 세상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시온서, 아니 그 뭐예요? 그 mercy seat. 거기가 은혜의 보좌로 예표 수준에서 이제 그것도 우리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표해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즉 천국입니다. 그 천국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가는 이런 이제 영광과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이제 1절서부터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칩니다. 1절서부터 우서 3절까지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과 제가 배웠듯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아서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백성들이 무식하고 미혹을 당한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그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어. 왜 그러느냐?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다. 자기도 죄인 중에 한 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르시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이 대제사장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먼저 그 다른 그 내용이 이제 계속 배우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6장, 7장, 8장, 9장, 10장에서 다 또 자세하게 다시 한 번씩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5장에서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지금 그 대제사장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릴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수준인데, 지금 예수님은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음이니라.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제 단번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 드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 대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시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이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백성들은 분명히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왜? 죄인들이 아니면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안 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나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를 지금 드렸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렸다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또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한 속죄 제사로 단번에 드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피로 나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져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밖에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 죄인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좀 덜 해볼까, 덜어볼까 열심들을 냈죠. 그러나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죄가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좀 덜어보려고 억지로 고난을 받고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더욱더욱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헛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를 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는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보태지는 걸로 착각을 하면 이거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거꾸로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또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을러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예 없어서 잘못 이해해서 잘못 믿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게을른 그 자체는 또 좋은 게 아니죠. 열심을 내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출애굽기 28장에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제사장직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면 구약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갖게 되고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다 구약적인 지금 예표 수준에서죠. 그런데 원리를 배우면 뭡니까? 아론이 그냥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즉 구분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구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제사장 옷을 입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운을 입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구약 수준에서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뭐 가운을 입는 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운을 입습니다. 왜? 지가 다른 사람보다 구분이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지금 성가대원들도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구분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퓨리탄 중에는 이 가운 안 입다가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요즘은 뭐 그냥 그런 게 상관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이렇게 걸치면 뭐 자기가 조금 특별한 것 같이 또 느껴지는 게 또 인간입니다. 이런 원리가 교회에서 싹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서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뭘 지금 입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구분돼서 교회로 모였죠. 제가 한국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가운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입지 않습니까? 왜? 그 가운이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는 의미면 그럼 입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의미로 입는 건가 좀 물어봤죠, 제가. 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 맨날 양복을 매일매일 빠를 수가 없는데 하도 더러워서 그 더러운 걸 이렇게 양복을 좀 더러운 양복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웃음 말씀하시길래 아 그런 내용이면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혼동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런 것은 우리가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뭔가 특별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미신이에요, 미신. 이제 와서는. 구약은 세상 수준이니까 그렇게 해야 됐던 때고 이제는 세상 수준의 그 모든 것이 다 미신이 됩니다.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현실이지 미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제사장직은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때는 그리고 레위 족속이어야만 했고 아론의 반차를 쫓는 그 아론의 족보에 들어간 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니까. 민수기에 가서 몇 군데 보자.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읽어드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우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고 1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31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려워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도 지금 다시 5장에 가서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되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이것은 지금 요즘에 와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나 구약 수준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눠서 내적 부르심, 외적 부르심. 그래서 내적 부르심, 내 자신에게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또 보고 인정을 하느냐. 이 두 가지가 맞을 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목사하라 했다 해갖고 그냥 신학교 가면 저절로 어느 날에는 목사가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가 정말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할 말이 많아지니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금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인용을 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하고 또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인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가서 보면은 시편 2편. 시편 2편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디크리를 전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런데 그 7절 뒤에 오는 걸 보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면 분명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이 말씀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편 2편에서는 그렇죠? 분명히 왕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벌써 공부한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면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즉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을 또 인용을 하시는데 거기 가서 보면 시편 110편 거기도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연관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왕으로 앉으시는 내용이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110편 1절과 2절도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왕으로 앉으시는 내용이 또 무슨 내용하고 연관이 되냐? 그 4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을 붙여주십니다. 왜? 우리로 깨달으라고. 왕으로 앉으시는 거는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냥 천국에서 왕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죠. 왜요?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즉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 즉 부활하셨다 이 말인데 부활하셔서 아들 되심이 이제 증거되시고 죄가 없으심이 증거되시고 그 부활하는 내용이 엄청납니다. 의미가.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지금 뭐예요? 이게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참 왕 같은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을 대제사장 직분을 임명하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통해서, 아, 지금 구약의 그런 말씀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뜻이 있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거를 그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는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소리구나. 하나님의 그 임명하시는 선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래서 뭐 예수님께서 없으셨을 때가 있었다. 이 말씀이 아닌 것 벌써 본 내용이고 또 이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 이 말도 아니라는 거 또 이미 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집니다. 또 다시 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장 6절에 거기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은 구약의 대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그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시편 110편 4절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거기 써 있었는데, 예,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영원한 대제사장들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 그 세상 수준, 예표 수준의 대제사장 직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반차를 지금 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구약의 그 세상 대제사장 직들은 지금 참 대제사장 직,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예표하는 수준이었지 참이 아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으로서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직보다 월등히 우월한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7장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 얘기하면 7장에 가면 똑같은 소리를 또 해야 됩니다. 왜? 7장에서 우리 이 히브리서 쓰신 분이 아주 그냥 길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죠. 그러나 지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분이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때까지 이 1장에서부터 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은 종말론적 대제사장 직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직. 그 뒤에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마지막이 최고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마지막. 근데 우리는 모든 뭐 대제사장직이건 왕직이건 뭐 선지자직이건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의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지금 다 fulfill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말할 때도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입니다. 완전한 계시라 이 뜻이에요. 마지막이라. 즉 예수님 뒤에는 더 이상 계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지막 왕이시다. 왜? 예수님 뒤에는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예수님 뒤에 오는 선지자다.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왜? 그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른 종교죠, 이제.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뒤에 어떠한 선지자가 왔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이 그렇게 가르치죠. 예수님 뒤에 또 선지자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참 재밌죠? 여러분이 보시면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또 인정을 안 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 뒤에 또 다른 걸 얘기합니다. 그이 사탄의 이그 아주 그 계획이 놀랍습니다. 그죠? 원리대로 하면은 우리가 코란 같은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 같은 원리로 유대교는 신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구약만 하나님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뒤에 왔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 우리 뒤에 온 거는 또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신약과 구약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하면 이거는 분리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분리된 책으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리된 책으로 공부를 하니까요. 왜 이게 연관성이 연결되는 게 없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미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표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게 사실 다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고는 그 다음에는 선지자도 없고 계시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우리의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을 그 월등히 우월한 그 직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갖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미 구약서부터 메시아 왕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세상 수준입니다.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천국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예식, 사람들이 예식 앞에서 껌뻑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사람들이 뭐 되게 거룩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이 교회당도 엄청나게 웅장하게 져놓고 많은 예식을 하면 뭐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배는 영적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심플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왜? 천국 예배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도 다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 다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면, 즉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든지 뭐 무슨 뭐뭐금 금박지를 뭐 칠해서 번쩍이는 십자가든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최고의 방해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건 당장 가서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행히 그런 거에 뭐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받으시죠. 다행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걸 쳐다보고 있으면요, 제 마음이 막 이게 이러면 당장 갖다 버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듣게, 감정으로 느끼게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게 구약적,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적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움직이는 것은 단 하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움직여도 안 되고, 여러분을 인도해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감정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라는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천국적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요소가 없어져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대한으로 없애야죠. 그래서 심플한 예배가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세상.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천국. 9장 11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죠.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세상의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천국 성전, 참 성전에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이 세상 성소,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하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세상 성전 지성소에 가서 자기 피를 뿌린 게 아니라 참 성전 그 천국에 가서 자기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세상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피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천국 참성소에 들어가면 그 천국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의 피를 거기에 뿌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들어가고, 왜 아직도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됐지만, 지금 아직도 죄인인데도,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고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성전도 아니고, 세상 기구도 아니고, 세상적인 거, 어떠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한 거면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왜?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아론의 반차를 쫓아 지금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 구약 백성들, 즉,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상상도 할수 없는 건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아까 보니까 구약에도 써 있어요.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이거는 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론하고 멜기세덱,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약에서도. 근데 자기 들을 것만 듣습니다. 인정은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벌써 구약서부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된 것, 될 거라는. 근데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구약적인 것이 흠이 없었으면 새로운 것이 왜 필요하느냐. 그러나 흠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벌써 구약서부터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걸 이루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차차 또 한 번씩 다시 봐야 될 내용이죠. 왜? 좀 뒤에 내용들을 지금 본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마치죠. 7절부터.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인데 죄는 없다. 근데 여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고난도 받으셨다 이 말이죠. 고난도 받으셨는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데 그의 경외하심이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했다. 꼭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죠. 왜? 흐름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죠. 대제사장으로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간구와 소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제 뒤에 가셔서 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보면은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었은지. 즉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의 절정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음이시라. 즉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죽기까지 순종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안 했다.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여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됐다는 것이 아니죠. 항상 온전하시죠.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 대제사장의 기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안 하셨던 분이면 우리를 대표하여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아닌데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단 말입니다.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이죠. 2장 10절에서 우리가 본 내용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때 본 내용입니다. 넘어가죠. 결론 마치고 결론으로 마치죠. 바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들,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즉 구약 백성들이 그 안식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않고 순종 안 해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러나 그 순종도 지금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왜? 완전한 순종은 여러분과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내가 직접 완전하게 순종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럼 완전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럼 끝난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어 순종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로 인정되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면 나도 순종하신 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무슨 개념을 이해하는 것까지는 할수 있지만 믿느냐, 여기에서 참 기독교인이냐 아니냐가 이게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뻔뻔스러워야 되거든요. 근데 행위 원리를 따지는 분들은 이 인간 수준에서 뻔뻔한 걸못 보거든요. 그게 뻔뻔하기 싫어서 지옥 갑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참 뻔뻔하거든요. 하나도 제대로 한게 없으면서 완전하게 순종한 때고 이루고 믿고 사니까. 이것처럼 뻔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그 현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유다서 24절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대제사장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 그 대제사장께서 하신 일들과 그분께서 이루신 일들로 저희가 그분과 연합되어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그 안식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믿고 순종하여 이미 안식에 들어갔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될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